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에 밀항을 시도하려던 홍콩 민주화 활동가 12명을 체포했다고 중국 검찰이 밝혔습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관계자는 어제 인민검찰원을 인용해 이들 홍콩인들이 기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홍콩 언론은 16세에서 33세 사이인 12명의 활동가가 지난 8월 말 보트를 타고 타이완에 입국하려다 중국 해안경비대에 억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억류된 사람들은 대부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반중국 시위와 관련해 홍콩 당국에 체포되거나 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들의 가족은 중국 당국이 체포에 대해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2대 체포 발표 이후 중국에 대한 항의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한 달 남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첫 TV 토론이 끝났지만 양측은 서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토론은 훌륭했다면서 엄청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급진 좌파 추종자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질서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을 무시하고 그들을 얕잡아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가 부각됐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이 미흡했고 잊혀진 미국인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위원회가 후보자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해도 방해받지 않고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음소거 버튼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위원회가 경기 중반에 골대를 옮기고 규칙을 바꾸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미 언론은 두 후보의 토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AP통신은 최근 기억에서 가장 추악한 토론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2차 경기 부양 예산이 1조 5천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매도우 백악관 비서실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코로나 2차 경기 부양 방안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하원에 200억 달러 규모의 항공산업 지원 연장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매도우 비서실장은 미 항공사 근로자들이 6개월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200억 달러가 부양안에 포함됐다면서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늘 3만 2천 명 이상의 근로자를 일시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하원 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협상은 금액을 놓고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인 반면 백악관은 1조 5천억 달러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의 거대 기술 회사 구글에 대한 단독점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어제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의 지배력을 이용해 시장 경쟁을 막고 있다면서 국무원 단독점 위원회가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하웨이는 지난해 이 문제와 관련해 당국에 조사를 제기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조사 진행에 관한 결정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수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양국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 기술 기업을 견제하고 규제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전 세계 167개국과 영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공정 배분을 위해 WHO 주도 프로그램에 가입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시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화상으로 열린 UN 총회 행사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브레시스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제 사망자 수는 확실히 더 많다면서 대유행과 싸우기 위한 전 세계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로 구성된 중국 태스크포스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공조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은 중국 견제가 목적이며 북한 문제에서는 큰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최근 미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북한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7도, 낮 최고 12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중국 태스크포스가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미국은 중국과 공조하는 동시에 중국 은행들에 대한 3자 제재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중국 태스크포스 TF는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북한 문제에선 중국과의 공조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30일 중국 TF 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미중 북핵 공조에 관한 견해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 같은 공조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단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핵 위협과 관련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es, I do believe it's important not just with China but with the rest of the world should work together on the nuclear threat of North Korea.
맥카시 대표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점을 우선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TF 의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맥하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미중 북핵 공조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es, China can be a leverage on North Korea, but it's also important in this report we point out to support.
맥하울 의원은 그러나 중국과의 북핵 공조와는 별개로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국의 위협 아래에 있는 한국과 중국의 공격을 받은 홍콩 등 역내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국과의 이런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TF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약 4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중국의 악성 행위를 다루기 위해 의회와 행정부에 제언하는 400여 개의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대외 정책에 대한 중국의 위협 중 하나로 대북 제재 위반을 꼽으며 미국이 북한의 자금 조달을 돕는 중국 금융 부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F 소속인 앤디 바 하원 의원은 중국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입법 조치 중 하나로 지난해 말 의결돼 제정된 이른바 원비어법으로 불리는 대북제재 강화법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서 중국과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대북 불법 거래를 돕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es, we need to cooperate with China to counter North Korean aggression. But you have to understand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helping Pyongyang circumvent international sanctions.
바이원은 북한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공조할 필요가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평양의 국제적 대북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법은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제재라며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를 촉진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가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다음 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일본과 몽골, 한국 순방에 대해 중국 견제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현 시점에 북한 문제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쏠려 있다며 폼페오 장관의 일본과 몽골, 한국 방문도 중국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폼페오 장관이 최근 중국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점을 이 같은 관측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But I think that the dominant theme publicly stated in Secretary Pompeo's recent comments toward Asia has been primarily about China.
폼페오 장관의 최근 공개 발언은 중국이 압도적인 주제이며 이런 점으로 볼 때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 등 핵심 4개국을 축으로 하는 집단 안보 체제, 즉 쿼드에서 대중국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과 협의할 사안이 많다며 북한 문제가 논의에서 제외될 것으로는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 몇 주 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교신이 완전히 비활성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여전히 추가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나이더 국장은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폼페오 장관의 방한 중 어떤 추가적인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폼페오 장관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중국에 더 많은 시사점이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I think Pompeo is on a mission to enlist allies and partners in his crusade against China. The Quad is picking up a bit.
매닝 연구원은 폼페오 장관의 임무는 중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 동맹들과 협력국들을 끌어모으는 것이라며 비록 쿼드의 목적과 의제가 아직 모호하지만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북한 문제의 중대한 돌파구가 만들어지긴 어렵다고 매닝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은 점을 감안할 때 미북 사이에 중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Although I do think that we can safely assume a month before a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that it is relatively unlikely that there's some big
폼페오 장관이 방한 중 북한과의 거래를 마무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어 준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지만 최근까지 두 나라가 많은 갈등을 드러낸 점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매우 낮다는 설명입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현재 북한은 모든 걸 멈춘 상태라며 대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미북 사이에 새로운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ven the North Koreans. I don't think the North Koreans really know what their plan is going to be. They probably have various options, various strategies, but they're not.
북한에겐 전략적으로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알기 전까진 어느 것도 시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따라서 북한 스스로도 다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지 못하는 현 상태에선 폼페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고스 국장은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폼페오 장관의 아시아 순방이 중국 견제라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스 국장은 미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나라가 북한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t doesn't just mean the adversaries, but the allies are also in frozen mode right now. Nobody wants to make any sort of concessions to the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군지 알기 전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는 건 적국뿐 아니라 동맹들도 마찬가지며 따라서 어느 나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뜻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고수 국장은 폼페오 장관이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이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하도록 압박할 수 있겠지만 한국이 반드시 그래야 하는 상황을 만들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중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특수관계를 지적하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지리와 경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나라들은 지리적으로는 물론 중국과 무역을 활발히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가깝다는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입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매력을 느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중국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142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전달 7월 공급량 1498톤의 약 10분의 1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제공한 공급량의 6.5%에 불과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정제유 공급량은 총 4,460톤입니다. 한편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는 또 다른 국가인 러시아는 아직 7월과 8월의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2,802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까지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한 정제유는 총 17,262톤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에서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국에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최근 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북한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한미군을 유지하거나 증강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최근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71%의 응답자들이 북한을 매우 부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30일 한미경제연구소로부터 입수한 여론조사 보고서 2020 미 국민의 한반도를 향한 태도에 따르면 북한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49%,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2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불과 6%가 호감, 4%가 매우 호감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을 미국의 외교정책의 가장 큰 도전으로 보는 비율은 38%로 67%인 중국과 46%인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고 이란이 26%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미국의 적성국으로 간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8%로 66%인 러시아와 64% 중국을 제치고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과 군사적 능력 포기가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8%가 매우 중요, 26%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덜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비율은 각각 8%에 그쳤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미국의 압박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50%가 매우 중요, 33%가 중요하다고 답해 매우 중요하지 않다 10%, 중요하지 않다 7%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53%가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고 29%는 잘 모름, 19%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관계 대처와 관련해선 반대가 39%로 찬성 31%보다 더 많은 가운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66%가 찬성, 민주당 지지층은 불과 9%만 찬성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우방국으로는 78%가 캐나다를 택한 가운데 74%인 영국, 65%인 호주, 55%인 일본, 54%인 유럽연합, 54%인 이스라엘에 이어 한국이 49%로 7번째 높게 나왔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49%가 유지, 7%가 병력 증강을 원하는 등 절반 이상이 유지 내지 증강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11%는 감축, 8%가 철수를 지지했고 25%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의 전세계 군사동맹과 관련해선 22%가 모든 동맹들과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22%는 모든 동맹을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8%는 일부 동맹은 유지하되 가급적이면 기존 관계의 개선을 추진하면서 나머지 특정 국가들과는 동맹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62%를 기록했고 29%는 불확실, 9%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 협력하길 기대하는 분야로는 국제평화 유지가 58%로 가장 높게 나왔고 국제보건이 52%, 국제무역규범개발이 51%, 차세대 통신망 5G 등의 기술기반시설 협력이 51%를 차지했습니다. 또 미한 무역관계에 대해서 85%가 이득이 된다고 답해 손해라고 답한 9%를 압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미경제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인 유거브의 의뢰에 지난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18세 이상 전국 단위 표본 1,248명의 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북한, 이라크, 쿠바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중국 내 종교 탄압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30일 주 교황청 미국 대사관이 주최한 외교를 통해 국제 종교 자유를 수호하고 증진하는 심포지엄에서 연설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종교적 박해에 맞설 용기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Christian leaders have an obligation to speak up for their brothers and sisters in Iraq, in North Korea, and in Cuba. I call on every faith leader to find the courage to confront religious.
그러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라크, 북한, 쿠바의 기독교 형제 자매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교 지도자들은 중국에서 박해받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의 이슬람교인을 대변해야 하고 유태교 지도자들은 예멘의 유태인 공동체를 대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베를린에서 나치의 유태인 탄압에 반대하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했다가 목숨을 잃은 베른하르트 리히텐베르크 신부의 사연을 전하며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특히 오늘날 중국 내 종교 탄압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Nowhere is religious freedom under assault more than it is inside of China today. That's because, as with all communist regime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eems itself the ultimate moral authority.
폼페오 장관은 다른 공산주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를 궁극적인 도덕적 권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종교 탄압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탈리아를 방문하기 전 교황청과 중국 간 주교 임명 합의안 연장 문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2018년 9월 체결된 교황청 중국 간 주교 임명 합의는 중국 정부가 교황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는 대신 교황청은 중국이 임의로 임명한 주교 7명을 승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교황청은 이 합의안의 갱신을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종교 자유를 비롯해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 외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선조들은 종교 자유를 건국의 핵심 이념이자 절대적인 인권으로 간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종교 활동을 여전히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01년 이후 계속해서 미국이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UN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모금액이 전체 목표의 27% 수준에 그쳤습니다. 별도로 진행한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 모금액은 목표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대북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해 2,860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이는 올해 모금 목표액 1억 700만 달러의 26.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전체의 18.3%인 52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400만 달러, 러시아와 스웨덴이 각각 300만 달러와 25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노르웨이와 캐나다, 프랑스 등이 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유엔 중앙 긴급구호기금이 5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영양지원이 1,317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보건, 식수와 위생서비스가 각각 1,090만 달러와 175만 달러, 기타 131만 달러 등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북지원 모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2,004만 달러보다는 다소 늘어난 수준이지만 여전히 연간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대니엘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고질적인 대북지원에 저조한 모금 상황은 국제사회의 피로감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북한의 이동 제한 조치와 제재에 따른 북한으로의 송금 어려움 등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유엔 직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워츠 국장은 국제사회가 오랜 기간 북한을 인도적 지원 대상으로 선호하지 않았다며 공여국이 스웨덴과 스위스, 러시아, 한국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니엘 제스퍼 미국 친우봉사의 워싱턴 사무소장은 올해 대북 지원 상황은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사태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연간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금 상황은 복합적이라면서 때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북,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진 지난 2018년 4월과 6월 사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의 국제사회 모금액을 보면 당시 4월 초 1,0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 자금이 6월 중순 1,514만 달러로 50% 증가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제구호단체 사마리탄스퍼스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활발한 대북 지원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를 감옥에 가두고 미국인 관광객을 억류하는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행위가 지속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지원단체들마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북 지원 모금은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액 3,970만 달러 가운데 9월 30일 기준 350만 달러가 확보된 겁니다. 이는 전체의 8.8% 수준입니다. 역시 스위스가 120만 달러로 전체 35%를 차지해 가장 많이 기부했고 중앙 긴급구호기금이 9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독일과 한국, 스웨덴이 각각 50만 달러와 40만 달러, 30만 달러를 지원했고 영국과 캐나다가 각각 10만 달러씩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0월 1일 오늘로 96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전직 대통령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뒤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 활동을 활발히 벌였고 북한도 세 차례 방문했습니다. 카터 센터의 선임 고문은 카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해 갖는 비전은 비핵화와 평화, 통일된 한반도라고 카터 센터의 야웨이 리우 중국 담당 선임 고문이 29일 VOA에 밝혔습니다.
I think President Carter's vision for the Korean Peninsula is denuclearized, peaceful, possibly unified Korea.
에머리 대학 정치학 교수인 리우 고문은 그 중에서도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며 평화를 증진하고 질병을 퇴치하며 희망을 쌓는 것이 바로 카터 센터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재임한 뒤 이듬해인 1982년 카터 센터를 설립하고 전 세계 80여 개 나라의 인권 증진과 인도주의 지원에 힘써왔습니다. 리우 고문은 카터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들에게 대북 정책과 관련해 남긴 유산은 직접적인 관여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ou know, President Carter's first trip to North Korea was back in 1994 when there was no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미국 고문은 카터 전 대통령의 첫 방북 당시인 1994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 채널이 없었다며 미국이 유화책이라는 비난을 들을까 봐 북한과 직접 관여하지 않을 때 북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하고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감이 높아졌을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핵개발 중단 약속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기본 합의를 맺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해 워싱턴의 민간단체 핵위협방지구상 NTI에 보낸 영상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오랫동안 안보 불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the North Koreans have wanted now for 75 years, you might say, since the Korean War, was just one basic thing, and that is for the United States to guarantee, hopefully through a binding peace agreement.
한국전쟁 이후 75년간 북한이 계속 원한 단 한 가지 기본적인 일은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통해 미국이 공격하지 않겠다고 보장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 방식으로 비핵화를 추진해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미국도 북한의 평화를 보장하고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을 세 차례 방문했으며 2010년 2차 방북 때는 북한에 무단 입국한 뒤 체포됐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 사면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제39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최고령 전직 대통령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제41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94세까지 생존했고 1924년 10월 1일 생인 카터 대통령은 지난해 95세, 올해 96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카터 센터 웹사이트에 축하 메시지를 연일 보내고 있으며 올해는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책과 영화도 출시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엔은 공동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35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코로나로 인해 내년까지 전 세계 1억 5천만여 명이 극심한 빈곤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바이러스 확산이 세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espite extraordinary efforts to contain its spread, the COVID-19 pandemic continues to ravage the world.
구테스 사무총장은 30일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방안을 논의한 고위급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많은 나라에서 2차 대유행 징후가 보이는 등 바이러스 확산 추세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국제기구와 미국의 민간기구, 유럽 국가가 공동 발족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백신 개발 기금의 활동 규모 확대와 최대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35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은 지난 4월 백신과 치료제 진단 장비 등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초 보건기술의 개발과 생산 공평한 분배 촉진을 위한 ACTA 국제 계획을 설립하고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감염병 대비 혁신연합, 글로벌 펀드 세계은행 등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350억 달러 중 150억 달러가 즉시 투입돼야 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상기시켰습니다.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매달 3,750억 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고 현재까지 5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특히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은 국제 연대에 대한 가장 중대한 시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29일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으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공동투쟁의 암울한 이정표를 세웠다며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브레이세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연대가 없으면 과학기술과 바이러스 퇴치 해결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면서 백신과 치료제 공동 개발에 필요한 350억 달러는 주요 20개국 G20의 경기 부양 자금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current financing gap for the ACT Accelerator stands at $35 billion.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연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메페스 세계은행 총재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파장을 경고하면서 향후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 구입과 보급을 위해 최대 120억 달러의 긴급 자금 제공을 세계은행 이사회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COVID pandemic has caused the steepest economic contraction in 90 years.
멜페스 총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은 90년 만에 가장 급격한 경제 위축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전 세계 1억 5천만여 명이 극심한 빈곤에 처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빌 게이츠 이사장도 이날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없다면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중저소득 국가 국민들은 14%만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켬입니다.
북한의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10월 1일 설립 74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과 이 대학 출신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이 인터넷을 허용하고 외국 대학과의 학술 교류를 대폭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3명 등 국제 석학들이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를 방문한 뒤 BBC 방송에 개탄을 쏟아냈습니다. 학교 측의 설명과 달리 학생들은 현대인의 필수품인 인터넷에 접속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리처드 로버츠 박사는 요즘 세상에 과학자가 인터넷이 없다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인터넷 단절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일성 종합대를 방문했던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도 북한의 인터넷 상황은 세계 최악 중 하나라며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암흑 속에 북한 주민들이 갇혀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이렇게 큰 실망감을 표시한 건 북한의 교육을 대표하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한국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에 따르면 김일성 종합대 졸업생들은 북한 정관계에 대거 진출해 활동 중이며 내각 부장급 이상의 절반, 부부장급 이상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북한을 대표하는 대학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캐나다 북한 지식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박경혜 교수는 VOA에 북한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김일성 종합대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을 전 세계의 그 다른 나라의 대학들과 같이 이렇게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그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실제로 북한은 김일성 종합대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거의 매년 개최했고 지난해엔 자연박물관과 첨단기술개발원 준공식을 여는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통한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김일성 종합대 교수 등 6명을 매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 보내 6개월간 연수토록 허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종합대는 QS 등 세계 주요 대학 평가 기관들이 매년 발표하는 순위에서 평가 기준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으로 북한에서 교수를 지낸 뒤 한국 이화여대에서 다시 박사학위를 받은 현인의 이대 초빙 교수는 29일 VOA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대한 북한의 다양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세계와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은 폐쇄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닫힌 세계에서 살고 대학에 가서라도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닫힌 세계에 살다 보니까 아까운 인재들이 다 굳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세상하고 닫아놓고 거기 순해진다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고의 자유가 없으니까 또 세상을 볼 수 없으니까.
창의적으로 사고할 자유가 거의 없고 중앙당국이 금렬한 제한적 자료를 속도가 느린 인트라넷으로 검색하다 보니 연구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일성 종합대 출신으로 한국연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언론인으로 활동 중인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는 김일성 종합대와 외부의 대학은 목적 자체부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김일성 대학의 정의가 민족 간부 양성기지거든요. 그런데 내셔널이라는 게 얼마나 협소합니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걸 모든 대학들이 가치로 삼고 있는데 민족이니까 글로벌하고 이게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일단 대학 자체가 폐쇄적인 거고 근데 뭐 북한 자체가 폐쇄적인 거니까
이런 간부 양성 목적으로 북한의 최고 인재는 전체 학생의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평양의 권력층 자녀들과 핵심 기관의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인재 양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통일교육원은 김일성 종합대 합격자 선발에 철저한 신분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출신 성분과 정치 조직 생활 점수가 합격자 평가 기준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신 성분이나 특혜 없이 시험 성적 등 실력으로만 엄격하게 평가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의 교육평등 시스템과는 큰 간극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일성 종합대 영문과 출신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유학 중 한국에 망명해 고려대학교에 다니면서 인기 유튜버로도 활동 중인 김금혁 씨는 북한 최고의 대학에 다닌다는 자긍심이 중국에 나온 뤄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제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없고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모든 과목이 다 스케줄에 맞춰져서 있거든요. 저희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편리함을 주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과목 선택의 자유가 전혀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제한이었죠. 근데 북경 어원대는 제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시간대도 제가 조정할 수 있었고 수업 내에서도 다양한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가 김대보다는 훨씬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학습 시스템이 훨씬 북한보다는 선진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의 대학들이 주입식 교육은 비슷하지만 한국에서는 동아리와 학회 활동이 활발해 다양한 배움을 체험할 수 있는 반면에 김대에서는 오직 교직 생활과 수령에 대한 경직된 충성을 강요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김 씨는 베이징 유학 사흘 만에 인터넷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며 북한 최고의 대학생들이 이 정보의 바다와 글로벌 소통 공간을 누릴 수 없다는 게 수치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참 21세기고 이제 이제는 21세기도 20년이나 지나서 2020년인데도 아직 인터넷 보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교육기관으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북한 당국이 참 가릴 수 없는 부분들을 계속 억지로 그걸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하죠.
이화여대 현인혜 교수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터넷 화상 강의를 하면서 인터넷의 역량에 새삼 놀랐다며 김대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보급한다면 스스로 깨닫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교육과 국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교수와 주성화 기자는 그러나 외부 정보를 체제 유지의 걸림돌로 보는 북한 정권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인터넷 보급은 당장 어렵고 일부 전시성으로 이뤄져도 학교에 보위부원들이 존재하는 한 사상 검열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범 수용소 행렬만 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경혜 교수는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평양의 대학들과 시스템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가 외국 대학들과의 교류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그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 외국 대학하고 더 많은 이제 학자나 학생들이 외국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반대로 밖에서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박 교수는 북한 학생들과 교수들이 이런 교류 확대를 통해 배운 최신 지식과 과학 기술로 북한의 지식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외국과의 상호 이해도 넓혀서 향후 협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30일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언론 성명에서 미국 정부와 미국인들을 대신해 남한과 북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즐거운 추석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시기는 감사를 나누는 때라면서 올해 추석에는 전통적인 모임이나 귀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비록 어려운 시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며 사색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미한 동맹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공동의 이익, 그리고 두 나라를 함께 묶어주는 사람 대 사람 간 연대에 굳건히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때입니다. 올해는 특히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염려도 생깁니다. 조은정 기자가 탈북민들을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북한에서 추석은 봄철 한식과 더불어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날이라고 탈북민들이 말했습니다. 평양 출신으로 1992년 탈북해 미서부에 정착한 박명남 씨입니다.
북한에서 제일 큰 명절은 뭐 당연히 김일성, 김정일이 생일이고 그다음에는 뭐 저희 한자는 제일 큰 명절이었죠, 추석이.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좀 산다는 측이었으니까 차를 한 대 끌고 온 가족이 저희 할머니 산소에 갔었죠. 가서 산소 가서 제사하고 찰싹 차려놓고 그래서 음식 펴놓고 먹고 하고 돌아오고 또 집에 와서 다시 놀고 뭐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온 가족이 다 모이니까.
가족들과 보내던 날이기에 가족이 제일 많이 생각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일 싫은 날이 추석이요. 생각나고 제가 서울에 살다 왔는데 멍땅 고향에 내려가고 거리는 텅 비잖아요. 홀로 거기서 창문 내다보면은 내가 여기 가서 못 하는 짓인가 큰 외롭고 죄책감이 많이 들고 또 고향에 두고 온 피해본 형제 뭐 그들 다 있잖아요. 엄청 울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근데 여기는 오니까 추석이 뭐 그렇게 안 그러니까 좀 덜한데 그래도 고향 생각은 나죠.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으로 2008년 영국에 정착한 최승철 전 재영 한민족협회 회장도 추석 때마다 형제들과 아버지 산소를 찾곤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음식 등 성묘를 위한 준비는 어머니가 모두 주도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사실은 추석쯤 되면 집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는 거의 뭐 제가 2002년도에 왔으니까 18년 됐네요. 네. 그동안 한 번도 엄마하고 못 봤지만 작년도에 한번 누님을 통해서 편지를 한번 어머님이 잘 계시기 있다는 편지 사진이랑 이렇게 한번 받았는데 이럴 때쯤이면 우리 엄마 지금쯤 또 맨날 또 아버지 상태 놓고 또 우리 형제들도 닭다리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안도 출신의 갈렙 조 씨도 추석은 친척들과 한데 모여 전, 송편, 생선 등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명절로 기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석이라고 특별히 기념하지 않지만 올해는 소회가 남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그냥 보통 일하는 날이니까 평일날처럼 취급되니까 일하느라고 못 알아챌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올해는 특별하게 생각이 나네요. 여기 미국에 와서 오래되면서 점점 그런 옛날에 잊어버리고 살던 것들이 더 생각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이제 추석이라는 그런 좀 느낌이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모두의 일상이 바뀐 가운데 특히 수해까지 겹친 북한 주민들의 추석 명절 모습은 어떨지 탈북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했고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을 방문한 그레이스 조 씨입니다.
참 안타깝죠. 미국에서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뭐 퀄런틴도 하고 뭐 이렇지만 생활에 이제 큰 지장은 없잖아요. 저희 북한에서는 이제 만약에 코로나라 그러면 장마당에서 이제 뭐 팔고 사고 하는 것도 많이 큰 지장이 될 거고 수입이 적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의 삶이 더 이제 궁핍해지고 좀 더 어려워지고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함경북도 출신으로 미국 중서부에 정착한 데니얼 김 씨도 같은 마음입니다.
안타깝죠. 정말 여기서는 자유스럽게 저희도요 뭐 탈북자들 다 모여서 같이 함께 명절을 했습니다만은 안타깝죠. 그것이 남아있는 분들이 삶이 정말 말이 아니죠.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경 봉쇄를 해가지고 지금 장마당에 물값이 지금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도 아마 추석에는 조상들한테 부모들한테 다 갈 겁니다. 우리가 있는 나라니까나 우리가 풍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의 최승철 씨도 북한 주민들의 이웃간 정, 가족 간 우애는 여전히 남다르다며 이번 추석에도 주민들이 정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1969년 발생한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북 사건은 북한이 사건 자체를 부인하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가 기나긴 세월 부친과의 생이별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황인철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부터 생사 확인조차 안 된 아버지를 그리며 추석을 맞게 된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황인철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에게 흩어져 살던 가족과의 만남으로 설레야 할 추석은 오히려 고통을 곱씹어야 하는 날입니다. 지난 1969년 12월 11일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칼 여객기가 북한으로 공중 납치되면서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됐고 이후 명절이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한층 커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당시 납북된 50명 가운데 39명만 송환했고 황 대표의 부친으로 MBC 강원 영동 PD였던 황원 씨 등 11명은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며 보내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듬해인 1970년 7월 북한을 규탄하고 납북자의 조속한 송환을 호소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황 대표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친과의 생이별 이후 51번째 맞는 추석이지만 생사 확인이 안 된 탓에 아버지를 차례로조차 모시지 못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석 되면은 큰 집에 가서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이제 추성화를 놓고 같이 이제 차례를 지내고 이제 추석을 이제 보내게 됐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납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산자도 죽은자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사건 발생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기다리는 마음에 그리고 또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 속에 이제 추석을 이제 보내고
황 대표는 졸지에 남편을 잃고 오랜 세월 두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만 하다가 이제 노환으로 요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도 죄스러운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면회도 어려운 탓에 올 추석은 마음이 더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칼기 납북 사건 당시 황 대표의 나이는 2살. 초등학교 3학년 때 숙부로부터 자신에게 아버지가 없는 이유를 처음 들었을 때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그 미국에 출장 중이시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크리스마스 때문에 돌아오신다 그래가지고 1년 1년씩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시니까는 아,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원망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북한이 이제 납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었죠.
황 대표는 부친과 함께 납치됐던 승무원 성경희 씨가 지난 2001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한국의 가족들과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를 찾겠다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북한이 납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낙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송환 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국 내 인권단체와 국제기구를 직접 찾아다니며 이들을 통해 사건 규명과 함께 가족 상봉, 생사 확인을 호소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황 대표의 이런 요구가 대북 적대 세력의 대결 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유엔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월 칼기 피랍 사건과 납북자 11명에 대한 처우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혐의 서한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또 5월엔 유엔 인권이사회사나 강제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결정문을 통해 황 대표의 부친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강제 구금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황 대표의 부친이 자유의지로 송환을 거부하고 북한에 남기로 했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가 거짓임을 확인한 겁니다. 황 대표는 지난달 9일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 북한을 규탄하고 부친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또 같은 날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한국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황 대표는 납치된 가족을 돌려달라는 게 어떻게 대결 책동의 산물이냐며 적어도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부친의 의사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게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기구 차원에서 칼기가 납치됐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또 그러한 차원에 있어가지고 저희 가족들의 송환을 북한한테 요구를 하고 북한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갖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만나게 해줌으로 해서 진정성을 보이면서 진짜 통일로 가는 길에 같이 동반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53살로 세 아이의 아버지인 황 대표는 젊은 시절을 부친을 찾는 데 바쳤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올해로 83살이 됐을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 아버지지만 납치가 분명한데도 외면한다면 자신도 아버지에게 가해자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성장과 경제 회복은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미 국무부에서 서반구를 담당하는 마이클 코작 차관보 대행은 말했습니다. 미국은 서반구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미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아메리카 경제성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심각한 사회 기반 시설 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아메리카 경제성장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가용 자원을 활용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이 지역의 에너지, 교통, 통신 분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남미 10개국과 아메리카 경제성장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10개 나라는 파나마, 칠레, 자메이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이며 최근에는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브라질, 혼두라스, 볼리비아가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는 각국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는 경제개발을 돕는 기관으로 아메리카 경제성장 프로그램에 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개발금융공사가 앞으로 5년간 중남미 지역을 위해 최소 12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반구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또 다른 중요한 기관은 인터아메리칸 개발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관입니다. 중남미에서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미래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는 믿을 만한 국가에서 공급받는 물자 공급망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작 차관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이유로 미국은 물자 공급망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은 물론 남미와 북미를 연결하는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원자재 공급처와 제조업 기반을 가급적 미국 인근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마이클 코작 차관부는 중남미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완전한 자유를 이루는데 경제 성장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